예, 사도행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도행전의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구원의 보편주의다. 그 당시 사도행전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구약의 전통을 넘어서는 큰 숙제가 되죠. 그러니까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 한 민족 안에 한정되어 있던 그 구약 성경의 민족 율법을,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그러니까 뭐 그 바벨 유배 이후에 그것이 더 한층 더 강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느님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깨달음을 가졌는데, 그 깨달음이 그 한 민족에게로 이렇게 집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 율법으로 완성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도행전의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게 바울의 사도의 세 차례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지 그 율법의 변화를 통해서 그 보편주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교회는 결국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다인이라는 그 좁은 울타리에서 결국에는 전 세계로 이제 교회가 울타리가 뻗어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바울의 사도의 세 차례 전도 여행을 구체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뭐 가장 큰, 뭐, 양쪽으로 제일 큰 건 이 바울의 사도의 세 차례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유다인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전히 어떤 보편성으로 인류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실천적으로도 이렇게 살고 있다. 단지 율법만 바뀐 게 아니라 교회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전도여행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의 전도여행에는 몇 가지 어떤 세 번의 전도여행에는 몇 가지 공통요소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공통요소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 번의 여행의 출발지는 오롯하게 시리아 지방의 수도 안티오키아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모교에서 바울의 사도가 선교여행을 출발한 게 아니라 안티오키아에서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안티오키아는 예루살렘 다음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이고, 예루살렘이 유다인들의 교회였다면 안티오키아는 이방인들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여행이 세 번 다 안티오키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이런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의 선교 활동은 하느님의 천사나 성령의 인도를 언제나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받았다라고 저자가 또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선교 활동 보편성을 향한,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그 선교 여행의 합당성, 신적 합당성을 그 사도행전의 저자가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에 도착하면 먼저 안식일에 유다교 회당을 찾아서 먼저 유다인들과 성서를 바탕으로 토론을 벌입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호가 그 유다인들을 제끼고 이방인들에게 간 게 아니라 바울호는 유다인들에게도 가고 이방인들에도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뭐 보편성을 가지고 뻗어나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람들을 제끼는 것도 보편주의에는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유다인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유다인들을 안으려고 했지만 유다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넷째로 이방인들 선교에 앞서서 바울은 언제나, 그래서 셋째 번과 연결되는 거죠. 유다인들을 그리스도교로 끌어들여 했지만 이제 실패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막 그냥 나올 때도 있었지만 쫓겨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그 도시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유다인들에게 배척을 받은 바울의 선교활동은 오히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서는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잡한 심정을 그 바오로가 이제 또 이어서 공부하겠지만 로마서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뭐 이렇게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우리 민족들이 유다인들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심정을 로마서에서 바울사도 고백을 하고 있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점점 유다인들을 회심시키려는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 구원의 복음이 유다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하느님의 계획으로 선언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 이 바울사도의 로마서와 비교를 할 때 이 장면은 아무래도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사도의 로마서는 그 사도의 그 선교 말미, 자기 인생 말미에 적은 책이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자기 선교 인생의 정점에서 그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정리하는 하나의 회고로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도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다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다인 신자들도 많았을 테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리스도교의 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바오로가 사도행전에서는 뭐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46절,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당신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니 우리는 당신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선언을 그 두 번째 전도행이 끝나는 고린도 선교에서 되풀이하고 18장 6절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세 번째로 마지막 로마 선교 여행에서도 반복합니다. 그래서 거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제 유다인들과 거의 단절하고 이방인들에게만 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그런 의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끝까지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오히려 포기하고 포기를 넘어서서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사도의 어떤 직접적인 생각이다라기보다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의 모습을 빌려서 그러한 단절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의 이러한 표현은 로마서 이후의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당시에 괴상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루카 저자가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는 더욱더 그리스도교와 유다교가 완전히 이제는 단절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빌려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도행전의 저자가 뭔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세 번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세 번 반복한 거죠. 이제 유다인들에게만 간다라는 바울 사도의 선언이 세 번 반복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또 저자의 시대 상황이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덧붙여져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3대 지역인 소아시아,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이 선언을 함으로써 구원의 복음이 이제 유다교라는 인종, 문화, 관습의 굴레를 벗어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짐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바오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바오로의 모습을 빌려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자기 시대의 교회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뭐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라는 이 구원의 보편주의는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공평성의 바탕을 둔 구원의 보편주의에 맞물리는 주제가 또 바로 복음의 토착화가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이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되겠죠. 자, 본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책은 루카복음이 되겠죠. 루카복음의 첫 문장에서도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루카복음에 이은 2부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1절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시 오신다라는 천사의 말을 초대의 교회는 곧 다시 오신다 말 그대로 고지 곧대로 한동안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은 초대교회에 예수 조기 재림설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상으로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를테면 한 달 후에, 몇 달 후에, 뭐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예수 조기 재림설입니다. 신자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최대한 쳐도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이들만 골라서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조기 재림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곧이라는 이 시간 개념을 이제 인간의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제 변형이 되게 되고 그 믿음 변화가 되는 거죠. 현대도 재림이 교리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시간은 인간의 시간 개념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이 그 인간의 시간 안에 없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동시에 하지만 예수님의 이 재림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재림은 사실 또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킨 게 아닐까,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재림을 하신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도 가져볼 수 있고요. 어쨌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서의 2부에 해당합니다만 이 승천사건, 예수님의 승천사건만큼은 루카 복음의 말미 또 사도행전의 초반에 함께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 보면 24장 50절에서 51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고 루카복음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승천사건은 바로 1부와 2부를 이어주는 핵심 사건이 된다.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뭐 그 부활의 어떤 종지부가 됩니다. 승천이라는 거는 부활 사건의 마침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곧 그리고 승천은 동시에 곧 다가올 재림에 대한 확신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확신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 사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두 번씩 언급을 하고는 있는 것이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또 뭐 이런저런 신학자들은 그 이 재림을 어떻게 보느냐,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면 성령의 강림이 바로 성자의 강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 육신을 당신의 영 안으로 수렴을 하셨죠.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육신이 그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게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수렴이 된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분이 이미 이제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돌아가신 거죠. 성령의 상태이신데, 그러니까 뭐 성자가 따로 재림하고 성령이 따로 재림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그러니까 뭐 본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재림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게 또 일정 부분 신학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인데,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전하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